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 큰 은혜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시고 참으로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자라 더욱 예수님을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과 기쁜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르신 우리의 구원의 현실을 보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이 올바로 잘 전해지고 또 우리들 잘 듣고 믿고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저희가 이 엠마오로 가는 길에 대해서 몇 번 봤습니다. 이 엠마오로 가는 길,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가 이제 엠마오로 가는 길, 실망과 낙심의 길임을 보았죠. 이 제자들 두렵고 또 화도 나고 진리를 몰라서 실망과 두려움과 화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그래하여 혼동, 실망, 슬픔, 의심, 더디 믿음,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아도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만나 주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죠. 눈을 밝혀 주세요. 말씀을 풀어 주시고 마음의 뜨거움을 주시고 그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다 말씀을 사용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죠. 그리고 이제 은혜의 도구들을 허락하셨습니다. 말씀과 성례. 그래 우리의 마음을 열어 말씀을 청종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죠. 그리고 성찬을 통해 예수님과 함께 떡을 뗄 때에 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하십니다. 우리의 눈을 밝혀주십니다. 성경이 풀어지고 예수님을 알아보고 기쁘게 이제 그 예수님과 교제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자주 엠마오로 가는 길을 걷고 있죠. 실망과 낙심과 두려움의 길, 그리고 어쩔 때는 화도 나는 길.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엠마오로 가는 길을 천국으로 가는 길로 바꿔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걷는 길은 기쁨과 소망의 길입니다. 예수님과 교제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아직 이 제자들을 통해서도 보는데 우리들도 마찬가지인데 더욱 은혜와 믿음이 주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 이제 오셔서 일을 하셔야 되는데 물론 성령님께서 이미 그들과 함께 하시죠. 그러나 구원 역사 순서에서,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 순서에서 구원 역사 질서에서 공식적으로 성령님의 오심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미 이루어진 후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제자들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니까요. 가르쳐 주신다니까요. 믿게 하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계속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계속하여 은혜와 믿음을 더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은 36절에서 43절까지 봅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이 누가복음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요한복음 20장 19절에 가서 보면 같은 사건이 나오는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거기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즉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죠. 그때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는데 예수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이 제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을 통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요한은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이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여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제자들은 두렵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좀 생각해 보면 나는 어떨까? 뭐 저희도 마찬가지겠죠. 세상이 두렵습니다. 로마 제국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분으로 잘못 믿어왔던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아직도 죽은 분과 같이, 그런 죽으신 분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주실 것으로 믿었고 그 왕국에서 자기들이 통치하려던 소망은 이제 두려움으로 변했죠. 뭐 내가 예수님 오른편에 앉고 너는 뭐 왼편에 앉아서 우리가 다스리고 뭐 이따위 소리들 해가는 제자들이었죠. 그런데 지금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로마 제국, 우리들은 그냥 놔둘까? 그러나 그들이 이제 무서워해야 할 사람들은 로마 제국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죽이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유대인 지도자들, 그들은 우리를 그냥 놔둘까? 그리고 유대인 지도자들만이 아닌 그냥 유대인들도 우리를 그냥 놔둘까? 왜 이제 돌아다니면서 뭐 왕국이 세워지니 뭐 이런 소리 했는데 지금 아무것도 안 됐지 않습니까? 자기네들 생각 수준에서는 아무것도 안 됐지 않습니까? 이제 어떻게 하나? 이제 어떻게 사나? 그래서 저녁 때에 이들이 세상이 무서워 숨어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세상이 무섭습니다. 이제 밤이 찾아오는데 어두움도 무서워요. 그리고 자기들이 자기 자신을 보는데 뭐 힘도 하나도 없고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생각이 되죠. 혼돈과 실망으로 꽉 차 있어요. 아,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자들도 이렇게 찾아와서 지금 전하고 있고 하는데도 제자들은 아직도 확신이 없어요. 믿음이 약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 믿음이 약합니까? 언제 그러느냐? 첫 번째로 말씀을 모를 때, 진리를 모를 때, 그리하여 예수님을 잘 모를 때, 지금 그분이 뭘 이루셨고, 뭘 하고 계시고, 지금 어떠한 그 천국 현실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전혀 모를 때 믿음이 약하죠.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온다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죠. 그리고 언제 약하냐? 이 세상이 무서울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하는데 우리는 또 세상이 무서울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언제 믿음이 약하냐 하면 눈으로 보려고, 눈으로 보고 믿으려고 할 때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도마가 말하죠. 요한복음 20장 25절에 하반부에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러면 이 제자들, 지금 이 상태에서는, 물론 나중에 이제 성령님께서 오시고 나면 이제 많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이 상태에서는 말씀도 잘 모르고, 또 세상은 무섭고, 도마같이 뭐 봐야 믿겠다 이러면서 지금 모여 있는 겁니다. 즉그 어둠 그 자체.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최고로 무서워해야 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죄인들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은 안 무서워해요. 그리고 다른 것들은 엄청 많이 무서워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무섭습니까? 그 무서움이 우리들의 죄가 받아 마땅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는 것보다 더 무섭습니까? 뭐 어떻게 비교하겠습니까? 그런데 무서워해야 할 것은 안 무서워하고 안 무서워해도 되는 것들은 그냥 무서워합니다. 뭐 큰일이 날 것으로 착각을 하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보세요. 아, 이래서 복음입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죠. 이런 예수님, 지금 이 제자들, 어떤 제자들이었어요? 아, 자기 자신을 다 버리고 간 제자들 아니에요. 그리고 자신을 부인했던 제자도 거기 지금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자신을 다 버리고 부인했던 제자들이에요. 그리고는 지금 진리도 모르고, 지금 세상은 무서워하고, 뭐, 보야, 보고 믿겠다, 이따위 소리나 하고 있는 이 제자들. 아, 이런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 아니에요? 찾아오시잖아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기쁜 소식. 여러분과 저도 참 하나님의 아들들이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찾아오시고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이런 한심한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우리 예수님. 그런데 그렇게 찾아오시는데 이들을 혼내주려고 오시는 것도 아니에요. 아, 혼낼 내용이 뭐 수도 없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 혼내려고 오시는 게 아니라, 여기 24장 36절 하반부에 예수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이런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심판과 저주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전혀 틀린 말씀이 아닌데, 근데 그렇게 말씀을 안 하세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주일날 아침 예배 드릴 때 제가 목사로서 두 손을 들고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선포를 합니다. 예수님을 대신하여. 그 말씀이 너무너무 엄청난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매주일 나왔을 때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희에게 저주와 심판이 있을지어다 그러시면 뭐 우리가 뭐 반박할 내용이 없잖아요. 죄만 짓고 살았는데 당연히 저주와 심판이 있어야죠. 근데 똑같아요. 우리에게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에 대해서는 오늘 하는 이 설교의 결론으로서 나중에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37절로 갑니다.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거기도 같은 사건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24장 19절 상반부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즉 예수님께서 문이 닫혀 있는데 그냥 들어오십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뚫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문이 닫혀 있는데 그냥 들어오셔서 말씀을 하시니 제자들이 깜짝 놀라고 무서워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이 부활한 영화로운 몸은 이 세상의 여러 세상적인 한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몸임을 알게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본 누가복음 24장 31절에 저희 눈이 밝아져 그분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또 금방 나가시는 거죠. 없어졌어요. 안 보이셔. 즉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몸이 금방 보이질 않아요. 벽을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우리 예수님의 부활한 몸. 그러나 그 몸이 만질 수도 있는 참몸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만, 그러나 이 세상적인 제한을 받는 그런 몸이 아닙니다. 뭐 저도 본 적이 없으니까 더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오늘 보는 구절들을 통해서 아, 이 세상 그 한계의 제한을 이제 받지 않는 몸이구나. 이 제자들은 영을 보는 것으로 착각들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당시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에 있어서 마음에 의심이 있는 거죠. 참 여러분 생각에는 아, 이 제자들 왜 이렇게 못 믿나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우리가 놀라야 하는 것은 우리는 어떻게 믿고 있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란 말입니다. 은혜가 아니고는 못 믿어요. 믿을 수가 없는 게 죄인이에요. 근데 뭐 자기가 잘난 것으로 착각을 하게 되면 그건 더욱더 한심하죠. 그래서 성경 여러 군데 나오죠. 기독교에는 자랑이 없다. 네. 참 교회 나와서까지 자랑을 하는 것, 이것처럼 한심한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한 군데도 아니라 여러 군데 써놨는데 기독교에는 자랑이 없다고. 에이, 잘 생각을 해야죠 우리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그게 왜 내 손과 발을 보라고 하셨는가? 누가복음에는 또 잘 나와 있지 않지만 오늘 읽은 사건 8일 후에 있었던 사건에서 요한복음의 24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너의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즉 십자가 위에서 못에 박힌 손들이죠. 그리고 발들에도 못자국이 있었죠. 그리고 옆구리에도 창으로 그들이 찔러서, 우리가 그 십자가 사건을 읽으면 나옵니다. 즉 왜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바로 내가 십자가 위에서 못에 박힌 그 예수님이다. 지금 이 말입니다. 즉 십자가 위에서 못에 박힌 손들과 발들, 즉 내가 죽음에서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바로 십자가 위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말씀이죠.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영어로 보면 It is I, myself. 그 It is I, 이게 하나님께서 구약서부터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물을 때 이런 대답을 하신 거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I am that I am. 제가 참 이거 이렇게 말하는 게 좀 미안한데요. 왜? 아니 뭐 헬라어를 하나도 모르는 수준인데 뭐 헬라어 아는 척해서 헬라어 얘기하는 게 웃깁니다 사실. 근데 이거는 에고 에이미, 이건 많이 아는 그런 프레이즈예요. 즉 이게 바로 구약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된 I am that I am. 즉 자신이 하나님이시라 하는 건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확실한 진리를 보게 됩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영화로운 몸은 죽기 전에 가지셨던 몸이 부활한 몸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어떤 다른 몸이 영화로운 몸을 이렇게 취하신 게 아니라 그 죽기 전에 그 몸, 예수님의 몸이 이제 영화롭게 변한 거죠. 중요합니다. 죽으시기 전에 몸이 완전히 영화롭게 부활, 즉 변했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영화로운 몸이지만 아직도 못자국이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못에 박혔던, 십자가에 박혔던 그 몸이에요. 그 몸이 이제 영화롭게 변하는 거죠.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갖고 있는 이 몸이 부활하는 거지 뭐 완전히 다른 몸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뭐 상처가 있거나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뭐 손이 잘렸더라도 뭐그 잘린 손도 어디에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그게 다 부패돼서 어떻게 돼도 그게 다시 모여서 붙을 수도 있는 거고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확실하게 볼수 있는 거는 아,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그 살아계실 때 가지셨던 그 몸이 변한 거구나. 그건 알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부활하신 몸에도 못자국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진리를 보게 되는데 뭐냐?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하게 육체적인 부활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이 부활한 것 같이 나타나신 거다. 즉, 몸은 없었다. 그러나 몸을 가지신 것 같이 보여졌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데, 여긴 분명하게 부활하신 육체적인 부활이란 말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8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는 바울이 예수님과 또 몸의 부활 전함을 인함이러라. 우리 바울도 몸의 부활. 즉 예수님의 부활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하느냐? 우리의 부활이 그 예수님의 부활과 똑같은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아, 우리의 부활이 어떤 부활인가 알게 되는 거기 때문에.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분께서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우리의 이 낮은 몸,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몸을 영광의 몸으로 변하게 하는데 그 영광의 몸이 예수님이 지금 가지고 계신 영광의 몸,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그리고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여기 또 신령한 몸이라, 이렇게 돼서, 이게 영적 몸이라, 이래서 또, 이참 육체가 아닌 것으로 또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참 육체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육체와 좀 많이 완전히 다른 육체죠. 근데 같은 육체가 변한 건데 이게 영화롭게 됐다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뒤집어 쓰여지고 그 안에 존재하는 건데 이래서 뭐 우리가 뭐 어떻게 이거를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그 영적이라는 뜻은 천국적이라는 뜻입니다. 항상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영이라 그러면은 그냥 육이 없는 무슨 연기 같은 그런 영을 얘기하는 걸로만 생각하는데 또 영적이라 했을 때 이게 천국적이다. 천국적 육체지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또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날 봐라. 그리고 나를 만져봐라. 그렇다고 이렇게 보이심으로 제자들이 믿게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믿음은 보는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보는 것에서 왔으면 구약 백성들은 믿음이 다 좋아야죠. 왜?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구약 백성들. 근데 믿음이 전혀 자라지 않죠. 왜? 믿음은 보는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셔도 그걸로 믿게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0절과 42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여기 보면 이들이 너무 기뻐서 오히려 믿지 못하고 이것은 뭐 완전하게 예수님을 부인했다 그런 말은 아니죠. 왜? 제자들이 지금 벌써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너무 믿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 어떤 영어는 dumbfounded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 뭐 어떻게 보고 아직 확실한 믿음이 없는 거죠.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42절 43절에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들이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부활하신 사람, 물론 동시에 하나님이시죠. 그 사람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해 음식을 드셨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9장 1절과 3절 구약에 보면 날이 저물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3절에 롯이 간청하매 그제야 돌이켜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봉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천사들도 이렇게 먹는 그런 사건이 나오기 때문에 천사들은 몸이 없죠. 그러나 몸이 있는 것 같이 보여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천사를 만졌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 예수님이 만져봐라 내가 나는 살이 있고 뼈가 있지 않느냐 지금 예수님은 그런 천사들 같이 그냥 몸이 있는 것 같이 보인 게 아니라 참 몸을 가지고 계신 거죠. 그게 다르죠. 그러나 분명히 천사들도 이렇게 먹었단 말이에요. 구약에서. 그래서 이게 꼭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먹으심으로써 나는 영이 아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먹으신 거냐 잘 모르겠어요. 왜? 이런 말씀들이 구약에 있기 때문에. 그럼 왜 먹으셨느냐? 뭐 이랬을 때 저는 뭐 답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렇게 보이심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40절에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렇게 나오는데 근데 별로 뭐 믿음이 확실히 되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죠. 근데 다음 주에 볼 45절에 가서 보면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지금 이 제자들에게 몸도 다 보여주시고 했지만 그러나 45절 이제 다음번에 볼 겁니다. 이에 저희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게 나옵니다. 즉 제자들은 말씀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도마에게 부활하신 자신을 보이시며 요한복음 20장 29절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럼 보지 못하고 믿는다는 건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을 믿는다는 말이 보지 못하고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복된 사람이에요?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 근데 사람들은 뭐 보면 더 확실하게 믿을 걸로 착각을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써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본 사람들이 믿음이 안 자라요. 굉장히 방해가 됩니다. 그가 한번 뭘 봤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자기는 엄청난 은혜가 주어지고 엄청난 믿음이 있는 걸로 착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여줬다고. 성경 어디에 그것을 백업하는, 그것을 증명하는 구절들이 어디 있습니까? 다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건 성령님의 역사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참 이상해요. 결국 자기 자랑을 하려고 하는 건데 그 봤다는 게 엄청난 자랑이 돼요. 그러면 또 더 바보들은 그걸 또 부러워해요. 불쌍히 여겨줘야죠. 그 본 거 갖고 그런 말을 하니 참 정말 진리를 모르는구나. 근데 그걸 부러워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뭐 나도 그걸 봤으면 하는 이런 마음들. 구약을 읽으면서도 그래요. 와, 하나님이 뭐 만나를 내려주시고 뭐 홍해가 갈리고 뭐 이러면 내가 잘 믿겠다. 성경 어디에 그게 허락이 됩니까? 근데 뭐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당연히 그런 것 같죠. 일부러 그렇게 쓰셨다니까요. 안 돼요.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 그냥 세상식으로 이해하죠. 세상 말은 100번, 1000번 듣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게 낫다. 이게 세상이거든요. 그 세상 지식을 그대로 성경에 가져오는 거예요. 아, 1000번 들으면 뭐해? 한번 보면 훨씬 낫지. 그건 세상 말이고. 성경은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믿고들 살아요. 그냥 완전히 세상에 가 있어요. 모든 믿음이. 이런 사람들 꼭 어떻게 해요 이제? 여기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 참 제자들, 참 아들들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은혜 주시는 그 복이 그들에게 내려지도록 기도를 해야죠. 그렇지 않고는 그 완전히 뭐 잘못된 거 믿다가 죽는 거 아니에요? 참 복잡해집니다. 그렇게 이제 되면. 여러분과 저는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다시 돌아가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보통 말씀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해할 것은 또 그 주석을 읽어보면 아주 그 뭐 아는 척하면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이 말하는 그런 신학자들도 꽤 있습니다. 아, 같잖아요. 내가 이런 걸 읽으면. 왜? 이게 그 당시 보통적으로 쓰이던 인사말이에요. 요즘도 쓰이는 인사말이에요. 샬롬. 그냥 그들이 그냥 아무나 만나면 그냥 하는 인사예요. 그냥.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했을 때 그냥 그 당시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제자들을 만났으니까 그래, 안녕. 뭐 그 정도 수준이라는 거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쓰실 때는 보통 수준에서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아무 뜻도 없이 그냥 그래, 안녕. 그런 수준으로 말씀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자기가 이루신 그 완전한 천국 현실을 지금 선언하고 공포하는 거죠. 천국 현실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지금 현실이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평강이 아니죠. 하나님과의 평강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오셔서 직접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시는 거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과의 평강. 이건 세상에서는 모르는 평강이죠. 물론 이 하나님과의 평강, 평강을 말할 때는 또 우리 죄인들끼리의 평강, 천국 가면 이제 여러분과 저도 엄청난 그 완전한 평강이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을 미워하고 여러분이 나를 미워하고 하는 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아니, 완전한 평강을 이루고 사는 사람들인데 왜 여기서 그렇게 하느냐. 이제 이렇게 되는데 죄인이니까 또 그런 거 생기죠. 그래서 서로서로의 평강도 포함되고 또 창조물과의 평강. 지금은 그 평강이 없어서 홍수도 나고 뭐 지진도 나서 사람이 죽고 천국 가게 되면 이제 완전 평강 아니에요. 그래서 그 천국 환경 때문에 우리가 다치고 죽는 일은 한 번도 안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완전 평강, 그런 평강도 이루시고 했죠. 그러나 오늘은 그냥 하나님과의 평강만 초점을 하고 말하고자 합니다. 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과 이 세상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심판 아래 놓였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도 지금 안 믿는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내려지고 있는데,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수준에서 확실하게 이해하는 수준에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죠. 믿음을 요구하세요. 왜? 눈에 잘 안 보이니까. 그래서 오히려 보게 되면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더 건강해. 무슨 진노,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 있어? 오히려 안 믿는 사람보다 믿는 사람이 더 힘들어. 그러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래서 죄가 해결이 되지 않고는 참 평강은 없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는 참 평강이 없어요. 이 세상도 평강을 말하죠. 근데 다 참 평강이 아니에요. 근데 교회에서도 평강을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빠져있는 평강, 즉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짜 선지자가 전하던 평강, 이게 똑같거든요. 가짜 목사들이 전하는 평강. 예레미야 8장 11절 12절에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이 고쳐주며 대강대강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 아니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루신 평강을 제대로 이해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신다, 평강이다 평강이다, 그러나 평강이 없도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의, 이런 걸 제대로 이해 못하고 무슨 평강을 얘기합니까? 그냥 하나님이 그냥 복 주십니까? 다 세상으로 이해하고는 세상에서 좀 잘 산다고 복 받는 걸로 착각을 하는 거지. 이제 평강이 없는데 평강하다 평강하다. 구약 성경에 이런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그 가짜 선지자들이 와서 하나님이 절대로 너희에게 벌 주지 않는다. 절대로 바벨론, 절대로 뭐 다른 나라가 쳐들어올 거 아니다. 평강이 없는데,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데 평강하다. 즉 하나님 심판이 내려지는데 예수님 없이 평강하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참 엄청난 복을 주실 거다. 이따위 소리. 이게 바로 이런 소리랑 똑같습니다. 이런 평강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구약서부터 이렇게 가짜 평강을 얘기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참 백성들에게 참 평강을 약속하셨습니다. 에스겔서 37장 26절에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케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한 아이를 통해 이 평강을 이루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사야서 9장 6절부터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병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그래 이제 예수님께서 한 아기로 태어나셔서 즉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이 평강을 이루시는 겁니다. 어떻게 이루십니까? 죄의 싹을 다 치러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는 거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그 죽음의 완전한 효과를 증거해 주십니다. 죄값이 다 치루어져 이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증거되죠. 물론 예수님의 부활은 그 외에 수많은 천국 현실을 증거해 주죠. 그러나 오늘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에 이 참 효과가 있다는 것을 증거해 주시죠. 골로새서 1장 20절에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분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평강을 완전하게 이루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즉 하나님과의 완전 평강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평강을 이제 예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희 마음에도 이 평강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죽어마땅한 죄인으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영원한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천국 평강을 누리며 지금 예수님께서 이루신 평강을 소유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심판이 내려지는데 지금 나는 예수님이 없다. 어떻게 잘 거예요? 그냥 모르는 게 대수라 해서 그냥 모르고 사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그 심판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아는데도 평강을 누립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그 평강을 주세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까 제자들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평강이 주어진 자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근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평강, 근심도 두려움도 다 없어집니다. 왜? 하나님의 평강은 빌립보서 4장 7절에 의하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이 평강을 누리며 사는 거 아닙니까? 죽음도 이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내 숨이 이 세상에서 끊어지면 또 다른 숨이 주어지는 거예요. 천국의 숨이 주어져 영원히 사는 겁니다. 아, 여러분, 이게 숨이 끊어져서 숨을 못 쉰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괴로워요. 근데 여기가 끊어지면 그대로 다른 숨이 주어집니다. 성령님, 그분을 숨 쉬고 사는 거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실망, 낙심, 두려움, 화, 혼동, 슬픔, 의심 다 물러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이룬 이 평강. 끝내면서 한 가지 꼭 기억하실 것은 이 평강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와의 평강이 끊쳐짐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과 아버지의 평강이 끊쳐졌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과 하나님의 평강이 끊쳐지지 않고 영원한 평강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여 이제 여러분과 제가 그 삼위일체가 누리는 평강에 초청이 되어서 그 삼위일체의 평강을 누리는 겁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을 사랑하시는 만큼 우리도 사랑하시고, 그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 내 아들이라 하신 것처럼 우리를 향해도 나의 아들이라 하시고,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구원인지 좀 생각을 하세요. 지금 뭐이 세상 것 바라보면서 뭐 나도 저런 거뭐 이런 거 이럴 때가 아닙니다. 비교도 안 되는 걸 주셨는데 그거는 생각 안 하고 이 세상 걸 어떻게 생각하고 삽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한마디에 여러분과 저의 모든 두려움과 이 근심은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평강을 누리며 사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너무나 엄청난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 마음껏 누리고 기쁘게 살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